이 시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악한 날에 너희의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 다칠 수밖에 없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교회에 대항하는 적들의 실체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하면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 푸른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바뀌시고 피를 흘려 주셨을 때 이미 그 피로 그리고 승리하셨을 때 사탄은 이미 그의 머리가 으깨어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그 사탄과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두려워하고 그 귀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적인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사탄이 두렵고 그 사탄의 간계, 그 간교한 교활한 그 계획과 그 사탄의 그 모든 그 오퍼레이션, 작동에 대해서 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비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올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을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언제 입어야 되느냐, 이것은 솔직히 바울은 지금 그 종말 때 이 세상에 마지막 그 종말이 다가올 때 사탄이 극심하게 역사해서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또는 무천년이냐 따라서 다른 그런 이론이지만 어쨌든 사탄이 극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하여서 영적인 갑옷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역시 사탄이 공격하고 있으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1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들 1번 노란 글씨 시작.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라라고 한 이 명령은 imperative order.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말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도록 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평화장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 교회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서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인은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는 참이다. 우리 성경말,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참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첫째로 진리라는 것은 진실돼야 돼요. 이 교회가 정직하고 진실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인간의 수를 쓰고 어떤 다른 외부의 이상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 이 교회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단으로 떨어지죠. 잘못된 사상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후려쳐가지고 돈이나 모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는 빛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진실돼야 된다. 참되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우리가 거짓 없이 위선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어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진리는 진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의미가 또 있어요.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경제적인 압박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교회 생활하기가 특별히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를 막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러한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진실되게 남아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에베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교회 가운데 그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베아 교회만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극히 힘이 없고 약하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적은 그러한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아마 지도자와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또 뭐 사람의 숫자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는 그 귀한 말씀만을 전파해야 되지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진실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진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진리를 버리면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신학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싸움은 마귀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실돼야 되고 참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평화해야 돼요. 제가 왜 평화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잠시 어느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두 파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일단 두 파로 나누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 내 파가 아닌 다른 파는 다 사탄입니다. 저쪽에서도 나를 사탄이라고 하고 나도 사탄이라고 합니다. 나도 저쪽을 사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평화로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평화장로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람이 적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자꾸 싸우나 봐.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복을 얻는 그러한 같은 우리 평화장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의로움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새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의의 그 방패를 내 가슴에 붙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흉배는, 의로움의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실돼요.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고자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하는 사람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의의 흉배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게 더 참된 믿음, 제가 참으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남가주 평화동기 성도들 안에는 항상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샘솟듯이 항상 흘러넘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밝은 얼굴이, 밝은 빛이 항상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것은 전투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항상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그 사탄의 공격이 와도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장과 그 사람의 그 중요한 내부 장기들을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흉배가 든든히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에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교회의 시험이 와도 그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흉배를 지니고 있고, 날마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이 사람은 이 사회가 어렵고 또 악한 날에 마귀가 막 그 종말의 때가 와가지고 막 그 환란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흉배는 의로 righteousness 또는 정의로움 justice 두 개 다 동등합니다. 이 교회가 바울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그 개인적으로 말하기보다 교회 전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올 때 교회가 모두가 든든하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흉배는 righteousness, 항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고 오직 바른 것만을 행하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righteousness와 justice,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의로움의 삶, 정의로운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걸 많이 깨닫고 점점점 그 하찮게 했던 거짓말조차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금년에 택스 보고도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불법을 쓰지 말자. 그래서 CPA도 다 바꿔버리고요. 정직하게 모든 걸 FM대로. 이렇게 우리는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 안에 다시 거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하면 13절에 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하고자 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십자가의 모델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며 열려간 쓰시고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진 모욕과 멸시와 그 핍박과 그 징계를 받으신 징계의 보혈의 국물을 내 심령의 내용에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생각을 이기고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움의 빛을 밝혀라. 우리가 아까 찬송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진리등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죄악된 세상.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빛의 내용이 뭐냐? 맨 마지막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 시작.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두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착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의로워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그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그 진리에 진실에 바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고 그렇게 진실할 때에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과 막 온갖 교활한 막 수단과 막 그런 가증스러운 마음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고통이 온다고 하나님 부르짖어 봤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지탄만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의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롭게 항상 공의롭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확신시키고 담대한 믿음을 키우고 용기를 키우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구원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이 평강의 복음의 신으로 준비된 신을 이 교회가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의 잡다한 도덕 윤리를 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30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고 성경은 읽어놓고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딴소리 하려고 그러네요.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준비된 신, 평화의 복음의 신. 교회는 평화를 생산하는 복음 위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 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어디에서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썼냐면 이사야 52장 7절과 방금 우리가 위에서 본 로마서 10장 15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 우리 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성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절대로 예수 놓지 마세요. 우리 윤주영 성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커밋. 이게 정말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심고 오늘 이 시대에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자 볼트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왔다. 첫째는 수직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를 깨뜨리고 평화를 가져왔다. 화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가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됐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전에는 원수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에 원수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복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도 가져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생성하기 위한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뜨겁게 전하는 우리 남가주 평화 장로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투가 아무리 맹렬하고 희생이 크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견고하게 서서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연약함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 되어야 된다. 파란 글씨, 교회가 만나는 모두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에 의하여 전투를 벌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는 바울 사도가 아덴의 거리를, 그리스의 아덴의 거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온갖 잡다한 이방 신상들로 막 그 우상들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불같이 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막 복음을 전,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서를 썼어요.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크고 작건 간에 공격적이 돼야지,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만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확보한 약 2천여 명의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해서 저들을 정말 관심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복음을 확 집으로 보내버릴까. 그리고 어떻게 이 금요 중보기도에 성령 충만한 이 메시지를 잘 녹음해가지고 그냥 확 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가슴속으로 그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사람들에게 우리 남가족 평화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알게 되고 지금은 위부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저는 그거 자부합니다. 아무도 우리 남가족 평화장로교회만큼 따라올 사람 없어요.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격적이고 사탄의 세력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평화를 가져옵니다. 또 교회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에 의하여 악의 세력과 우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숫자가 적든지, 또 당신의 가정이 얼마나 막 고통과 환경 가운데 빠졌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에 구애치 말고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지녀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지니자.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아, 이것은 내가 기도로 그 응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막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고난의 파도가 오면 올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믿음인 사람은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됩니다. 여기에 방패는 모든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것들을 꺼버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 자, 이것은 그,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상상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높이가 4피트, 가로가 2.5피트. 현재 우리가 쓰는 이 옆에 있는 이 문 정도, 문보다 약간 높이만 좀 작은 정도. 그 정도의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탁 막고 있으면 적군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창을 들이대고 칼을 가지고 찔러도 그것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믿음의 방패는 교회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요, 마귀가 교회에 한번 시험을 일으키면요, 그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냥 경찰이 맨날 오고요. 경찰이 오고, 뭐, 막 예배 시간에 막 우당탕탕하고요. 막 헌금 막 훔쳐가고 막 별일이 다 생겨요. 막 그 사탄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있으면 그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도 다 이겨내고 그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 평화로운 교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불경관한 삶으로 인도하고 비도덕적인 삶이 좋다고, 그리고 아, 교회에서 돈 좀 벌어도 돼, 아, 그거 좀 속여도 돼, 아이 뭐 우리가 그저 그런 거지 뭐 좀 도덕적으로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와 같은 시험이 올 때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만 그 시험을 다 이긴다. 의심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유혹도 다 이겨낸다. 위쪽으로 당하는 박해도 다 이겨낸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악한 의도를 소멸시킬 수 있는가? 바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바울의 그 독자들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위에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 위에 특별한 강한 믿음을 갖춰라.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활날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방패를 공급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어떠한 그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된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어떠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겨내야 된다. 인간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는 싸우면 싸울수록 다 질 수밖에 없는 백전 백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에서 자기 인생의 그 행로,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사탄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믿는 자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은 교회가 반드시 취해야 할 헬멧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목표를 뭘로 정할 것인가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 남가주 평화정국에 다니는 성도들은 적어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천국을 가야 된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듯이 오늘 시대의 영적인 구원의 방주인 이 평화장로교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다 천국에 가게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은 보험과 같다. 시작. 구원은 보험과 같다. 교회는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 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던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때까지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극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처갓집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도의 향기를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식구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투구로서 구원의 소망을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입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선 안 돼요. 그리고 삶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조금 있으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지금 빌그람 목사님이 98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지금 그 죽을 단계에 있다고 뭐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 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낸 것도 저는 보았는데. 그때 그분 정말 든든하게 생기셨고요. 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호흡도 잘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낙이 없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죽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을 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고 정말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좋을 텐데 정말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만 죽고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소망, 그거 하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돼야지 다른 것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작은 교회 아무렇지 너프라그럼이에요. 나 혼자 새벽기도 너프라그럼 그저 즐겁기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령을 받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사실 구원의 소망보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교인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불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접을 받으며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그 행복한 대화를 누리면서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그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그 천국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 꿀맛과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수처럼 흐르는 그 사랑을 마시면서 여러분은 영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놓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은 불쌍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방어적이었는데 마지막 이것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유혹이 올 때 사정없이 찔러서 그 사탄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성령의 검은 날카롭고 짧은 검, 마카이리아, 이 전투를 끝나는 데 사용되는 이 검이라고 합니다. 전신갑주의 품목들 중에서 아주 공격적인 무기, 성령님이 이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막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죄악된 자리를 이기고, 그리고 믿음이 없고 막 절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검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경 말씀 66권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지금 성령에 의탁하여 말씀의 근거에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그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진리 어릴때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바울은 모든 경우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종류의 기도들과 간구들로, 이것은 그저 모든 종류와 모든 종류의 기도들, 모든 종류의 간구들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분명히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하건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델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델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모델을 들이대면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에 그것들이 새겨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모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사모하고, 엘로임의 하나님, 아두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야훼의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 임하옵시고 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주변부터 남가주, 이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남가주,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저 같은 경우 내 딸이 있는 브루클린과 맨하탄, 뉴욕,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화되어지고, 바다 건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중미, 북미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곳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단 종교들, 우상 숭배들 다 예수의 능력으로 부서지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맞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하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은, 그 싸움의 성격은 기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악한 마귀의 힘은 가공할 만큼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기도가 주요한 무기이다. 믿는 자들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모든 경우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는 말이다. 모든 경우에 모든 적절한 시간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한 말을 하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틴 루터, 자 시작. 나는 하루에 두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온통 마귀에게 지고 만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세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가끔 공감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로 한 시간, 두 시간 하지 않으면 그 사탄이 교묘하게 시험에 오는데 자꾸 혈기가 나고 운전할 때 시험에 들고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충분하게 기도했을 때 그날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먼저 하고 가야지, 기도를 안 하고 시간이 없네,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어떤 그 먼저 일의 성취를 위해서 그걸 빨리 성취하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마틴 루터처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